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62과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형제가 형제에게 범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러한 그 형제를 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치리의 문제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이제 교회라고 얘기해서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 교회 상관없이 원리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여기 아직까지 신약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들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놓고 책망을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가서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이 생긴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믿는 사람 둘이 가서 이러한 그 형제들 간에 어떠한 그 범법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개해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너희 가운데 가장 지혜가 없는 자라도 이런 거 해결 못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범법하는 그런 경우의 얘기예요. 형제들끼리 범법하는 경우에.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혹시라도 어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 대부분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법정에까지 가는 문제가 대개 금전적인 문제지 무슨 뭐 다른 문제겠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 간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이제 생겼을 경우에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무리 해도 둘이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가능하면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특별히 같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형제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능하면 그 지역교회 안에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지역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나 심각한 그런 명예훼손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시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법정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문제 이단이라 이거 내가 섬기던 데가 이단이에요. 거기다가 모르고 뭐 10억을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어떤 교회 문제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세상 사람들 보면 그 교회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같은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이 가서 차를 가만히 서 있는데 가서 갖다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니 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아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여기가 20, 저쪽이 80 이렇게 과실이라든지 뭐 30, 40, 70을 하라든지 그렇게 하지 0대 100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럼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알게 됐어요. 목사님인 것도 알게 되고 좀 교회 사모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간단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5억, 10억이 걸린 그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별 수 없잖아요.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내 재산권이라든지 심각한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런 걸 잘못 이해해 갖고 법정에 가서 맹세라면 안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정에 제가 증인으로 가거나 이제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가 생기거든요. 그 배심원 제도가 생기면은 말 그대로 선언을 해야 되거나 내가 양심에 따라 정확하게 이렇게 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법정에 가서 맹세를 해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제가 혹시 법정에 또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 법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거 하면 천상 법에 가서 법정에 가서 판사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교회 특히 예를 들어 이제 이건 뭐 이단 교회가 아니라도 일반 교회 목사들이 엄청난 과욕을 부리고 독재를 해갖고 예를 들어 이 빌딩을 샀는데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해갖고 100억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수십억짜리 빌딩을 자기 이름으로 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 그럼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갖다 세워야 돼요. 방법 없는 거예요. 그건 도둑이잖아요. 믿어도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도둑. 예. 이런 경우는 법정에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의 그 현실과 상식과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지 고린도전서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무조건 성도들은 법정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케이스는 케이스가 밝혀져 있질 않아요. 무슨 일로 법정에 가지 말라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가면 안 된, 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성경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 킹잼 성경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저작권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저작권이 있느냐, 판권이 있느냐, 이런 걸 묻거든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책을 저술해서 무조건 책을 출간하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저작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싫습니다 해도 저작권이 그냥 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왜 저작권이 꼭 그 성경에 표기가 돼야 되느냐. 그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그게 아니라 책을 출간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출간한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저작권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이 장치가 저작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판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느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번역한 건 사람의 일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매여요, 안 매여요? 사람이 이렇게 잡아둘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그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일에 저작권이나 판권을 준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몇 구절 고쳐갖고 또 내 이름으로 성경을 내고 또 일주일 있다 어떤 사람이 또 몇 구절 고쳐갖고 또 내 이름을 성경을 내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킹제임 성경이 1년 지났더니 100개가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에게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100개, 200개가 같은 킹제임스가 나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그 킹제임 성경을 인정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저작권을 부여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안에 이런 걸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이걸 갖고 가서 몇 구절 고쳐서 낼 테니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이걸 몇 개 고쳐갖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낸다 그러면 당장에 제가 법정에 데리고 갈 거예요. 당장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상식과 상식을 벗어난 그와 같은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들여갖고 이 작품을 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구절 고쳐갖고 자기가 낸다. 그건 당장에 법정에 데리고 가서 창피를 당하게 할 그와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상식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법정에 갈 문제냐 안 문제 아닌 문제냐 이런 것들도 좀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작권, 재산권, 또 이단의 어떤 재산 문제, 담임 목사의 횡포 문제 이런 게 너무 심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장로들이 다 고소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갖고 간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이 그 조영기 목사 일가가 교회에서 빼간 돈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아, 법정에 데리고 가서 고소해서 다 긁어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 내걸고 법정에 데리고 가지 말라 그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법정 가지 않고도 다 그냥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특별히 같은 지역교회 안에서 법정에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제발 저를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런 할 일,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해결을 봐야지 그래야 이단이 발을 못 붙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권징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권징을 게을리 합니다. 권징을 게을리 해서 책망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게 돼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반드시 책망해야 돼. 아이 책망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아이가 망나니가 됩니다. 맞죠? 예, 교회 안에도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다 덮어줘야만 됩니다. 이것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 망나니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망나니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이 비록 신약교회에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에 주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런 교회가 최종적인 그와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권징을 하게 될 때 그 권징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권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벌였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분개한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거 분명히 성도인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분개하거나 정말 너무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너희가 권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 악한 일을 한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목사가 정말 그런 그 악한 일을 한 거를 그대로 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백억, 수천억을 갖다 목사 일가 갖다 썼다. 근데 그걸 그대로 뒀다.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우리가 나가서 다시 해야지. 목사가 욕심 부리고 독재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6절에도 교회의 권징의 말씀이 나와 있고 디모데 후서 2장 23절 거기 가서 보셔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할 때는, 징계를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뭘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권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35절에는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용서. 그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제 범법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15절에서 20절에 범법할 때 용서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15절에서 20절 나오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불쑥 또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는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용서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 23절부터 3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23절의 말씀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하고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런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베드로 생각은 일곱 번만 용서해주면 사람으로서는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흔 번씩 일곱 번 해라. 490번 하라. 그러니까 또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갖고 490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계속해줘라.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이 완전한 숫자 7에다가 그걸 70번 곱한 것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용서의 원리, 계속해서 용서해준다고 하는 건 맞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자꾸 죄를 짓는다, 용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용서가 아무 때나 무엇이나 그냥 무조건 100% 용서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원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5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징계와 함께 용서하라는 거지. 잘못을 범했는데도 전혀 징계가 없고 그냥 맨날 용서 해갖고 끝까지 용서하면 망나니가 된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벌써 지금 나오는 용서는 15절에서 20절에 근거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셔야지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강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1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과 이혼. 제가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에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하므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해서 결혼과 이혼과 이제 간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쭈울게요. 지금 여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일단 구약시대의 말씀입니까? 지금 신약시대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요?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뭐에 맞냐고 물어요. 율법에 맞냐고 묻잖아요. 율법에. 지금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결혼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됐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근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혼에 대한 법이 모세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신명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결혼제도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결혼제도를 만들어주셨을 때 이혼을 고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고려 안 했습니다. 고려 안 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내를 버리고 다시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마음이 딱딱해서 이 아내하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할 수 없어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우선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증서를 그냥 써주고는 자꾸 새 아내를 얻어서 사는 그런 악습이 되풀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걸 가지고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혼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혼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왜 모세가 써놓은 그 율법을 범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죠? 이혼하라 그러면 또 이혼하라 그랬다고도 그럴 거고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들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어디서 하신 거라 그랬어요?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맨 꼭대기 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모든 걸 마치시고 이제 밑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거기 다 오셔서 일을 보시고 드디어 이제 19장부터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지방에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3년 만에 공생애를 이제 거의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이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이쪽 편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릴 일만 남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19장부터는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생애 맨 마지막 한 달이고 뭐 석주고 그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 나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분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여기 가서 뭐 우리말로 무슨 이유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남자가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every cause예요. 모든 이유. 살기 싫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다 들고 와서 이 아내를 버리는 거 이게 율법에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 이유나 대고 전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하는 그런 그 발언을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게 율법에 맞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그럼 다 끝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결혼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몇 번의 결혼을 허락해요?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해요.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남자가 떠나요? 아니면 아내가 떠나요? 아버지 어머니를 남자가 떠나야 돼요? 아니면 부인이 떠나야 돼요? 남자가 떠나야 돼요. 그 마마보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이 결혼할 때 아시겠죠? 남자가 떠나서 새로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유닛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 무슨 고부 갈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가서 보면 고부 갈등이 아니고 남자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가정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마보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옛날엔 좀 덜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마마보이 이렇게 남자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결혼한 이후에 들어가서 뭘 의논하고 뭘 해갖고 이 아내와 그 관계를 그거를 자기들이 해결하고 자기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가서 묻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거 풀리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야 돼요? 남편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라 그래서 그거를 효도하지 말라고 또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효도는 얼마든지 하되 일단 딱 결혼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결혼한 이 부부는 하나님 보실래 다른 가정이에요. 가정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쪽에 가서 붙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명백한 예외는 뭐예요? 또 두 번이나 세 번 결혼할 수 있는 명백한 그 사유는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단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 얼마 정도의 뭐 기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의상 그렇죠?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러고서는 다시 결혼하는 거 그거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 뭐라 그럴까 잘못도 아니고 어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성경이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약시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옛날에 설명했습니다. 자 약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약혼을 뭐라 그러냐면 정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처녀하고 정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몸은 아직 하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르기는 뭐라고 부르요? 내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혼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그렇죠? 자 그렇게 결혼이 됐는데 아까 신명기 말씀 읽은 것처럼 둘이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1년쯤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육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완성을 이루려 가서 보니까 여자에게 결함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과거에 음행을 했다. 여기 가서 보면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결혼한 사람이 음행한 것은 그건 어덜터리,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음행을 벌인 것은 영어로 포니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자에게 포니케이션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간에 다른 남자와 같이 누운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부정한 글이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 용서를 써주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저기 나와있죠. 정혼한 경우 여인이 처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정혼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경우에 그냥 이혼증서만 써주면 그냥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를 얻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거 가난한 사람이 했겠어요? 다 부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사람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모델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결혼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면에서 순결한 남자와 여자가 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 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말 그 결혼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순결한 그런 결혼의 모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결혼은 말 그대로 몸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그래서 부부로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이게 결혼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결혼식은 해요. 가서 다 법정에 가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여기 결혼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끌고 가요? 나중에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신비에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가는 거니까 결혼이 대단히 신성한 것이고 특별히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순결한 그런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 그것이 뭐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의 모델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정상이 참작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정상이 참작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건 뭐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있는 이런 경우는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유대인 남자가 아내를 정원에서 맞았는데 그 아내에게 부정함이 있어서 아내가 음행의 죄를 졌다 이게 그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용서를 쓰고 그러고선 결혼을 해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은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14절, 이게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15절 잘 보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거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는 이혼 사례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일단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어요. 둘 다 믿어요. 그럼 결혼, 이혼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둘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두고 도망가면 그거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안 돼요. 그게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든 아니면 아내가 믿지 않든 믿지 않는 사람이 전 믿는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떠나면은 떠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이 성립이 된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옳다구나 하고 이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 네.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란 얘기죠. 믿지 않는 자가 떠나도 이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혼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둘이 하나는 믿지 않고 하나는 믿어도 서로 화평한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옳다구나 하고 결혼하는 걸 이걸 팽개치고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믿는 사람들과 이혼해. 또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두고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19장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혼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사람도 당사자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이혼하고 그러고서 이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당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혼하는 것만 죄냐 그 얘기예요. 맞죠? 아, 이혼하는 것만 죄고 내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서 이런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돼서 파탄에 맞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로서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의 목사로서는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잖아요. 목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이혼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를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죄인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혼과 그런 결혼의 문제 특별히 이제 날이 갈수록 이혼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그냥 곧바로 이혼이 되고 이게 얼마나 많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저에게도 생길 수 있고 제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대해야지. 그렇죠? 이 죄를 제가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범한 그런 형제나 자매를 항상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저는 여기에 나오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할 때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걸 남편과 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이런 거 해서 뭐 하나가 됐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결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배우자의 음행 얘기가 나왔는데 배우자의 음행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과 마리아의 사례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보이기를 원치 아니하여 몰래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 안에 수태된 그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혼한 상태에서 음행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버리는 것은 유대인에게 합당해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일이다. 근데 이거를 악용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경우에 이걸 다 적용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은 때마다 결혼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9장 4절. 19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영어로 가서 보면 at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at the beginning 처음에 이거 원래 시작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시작이냐 무슨 처음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다른 구절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어딜 가서 보시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6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예, 마가복음 10장 몇 절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여기도 가서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beginning이 나오는데 참 우리말이 영어는 둘 다 beginning이니까 딱 같이 쓰면 좋겠는데 여긴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처음부터 뭐 이게 참 조금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는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언제 처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이요? 창조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가 처음 이루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역성경은 창조시에 이랬어요. 창조시에는 무슨 뜻이에요? 창조 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재창조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두 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거 여기 아담과 이브를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게 그게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에 그랬다는 거예요. 재창조 같은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창조 이전에 먼저 창조가 한번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건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창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창조의 시작돼 있었어요. 두 번 창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10절에부터 이제 12절에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해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경우에 아무 때나 이혼 증서만 딱 써주면 결혼하면 다시 또 결혼하는 그거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어느 경우만 된다 그래 예수님이. 음행이 온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더러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하지 않는 것,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당황했어요? 모든 경우에 그저 돈만 주고 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한 거예요. 야, 이혼 이거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아유, 그럼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결혼하는 것은 그럼 안 좋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남은 이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원래 영어로 가서 보면 유닉으로 돼 있어요. 유닉. 유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서는 내시로 번역이 돼 있어요. 내시. 거세 수술을 한 그런 사람을 지금 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유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지금 고자로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예. 다른 데서 내시,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예요. 생식 기능이 태어나면서부터 망가져서 태어난 사람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못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고자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세를 해서 그래서 전혀 결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서 5절에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충만 형제님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이에요. 기쁨이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니면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셋째 이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거, 이거를 그 이유를 들어서 누구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신부와 수녀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성경적으로는 매우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천주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리겐이에요. 이 성경 변기한 그런 성경 변기의 아버지인데 이 오리겐이 두 번째 일을 했어요. 어디서요?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이 오리겐이. 예, 그러고서는 이 성경 변기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첫째 규례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100% 결혼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누구의 남편이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면 교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을 못하느냐? 거기 가서 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절 읽겠어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러면 신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지금 다스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보다 큰 이 교회를 다스리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집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하나의 남편, 여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애도 하나 다스려보지 못했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는 가정을 해본 사람이 교회도 해보고 가정을 해본 사람이 국가도 다스려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가정을 갖지 못했는데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 성경적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똑같은데 가서 보면 4장 1절에서 6절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 자들이 태어난다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들이 뭘 금한다 그랬어요? 결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혼인하는 걸 금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교리라고요? 마귀들의 교리다. 1절 가서 보세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말세의 징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저 한 27, 28 되면 장가 가야 되고 우리 여자들도 26 되면 취직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또 그걸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물어볼 거 없는 겁니다. 결혼하는 건 아시겠죠? 뭐 조금 늦게 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혼하냐 안 하냐 그걸 저한테 와서 물으면 제가 내쫓을 거예요. 그럼 결혼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